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포스자라는 이런 말은 그 다른 말로 하면 선구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 가요 가운데 예, 개척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선구자이고 개척자입니다. 주님은 어느 분야의 개척자일까요?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 그 여러 분야의 개척자이십니다.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처음 우리들에게 주신 개척자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신약시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에 대한 개척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이 구원에 대한 개척자, 선구자이십니다. 우리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구약시대에는 그냥 어렴풋하게만 있었던 구원인데 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와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우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육신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는데 이런 죄와 죽음과 심판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원, 이런 그 종말론적인 구원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인류 전체에 생물학적인 죽음이 왔고 죽음 후에는 지옥에 들어가서 세세무궁토록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을 뭐라고요? 종말론적인 구원이라 부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덩이에 떨어져서 멸망당할 그런 운명이었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보고 나를 구원하려고 그 구덩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서 구덩이 밖으로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구원이에요. 이런 예수께서 신약의 구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구원의 개척자이십니다. 예수를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최고의 구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대요. 누구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만 할게요.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구원의 기쁨을 천국에 들어가서 비로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천국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지금은 조금 고생스러워도 그냥 고통당하면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 구원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누려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구원을 가져오신 개척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맨 마지막으로 또 역사의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옛적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그 신약시대를 가르칩니다. 2000년 전 그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또 음성을 통해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또 뭐 하박국, 스가랴, 또 학개 같은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세상에 많이 보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말입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이렇게 예언해 주었어요. 세상 끝날인 마지막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말세라고 세상의 끝이다 라고 부르지요. 예수님께서 철임하여서 철임하신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세상 끝은 안 끝났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계속되는데 이게 뭐 내일이 될지 몇천 년, 몇만 년 지난 다음에 될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 끝에 2000년 전 그때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각각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완전한 모습 그대로 전해준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전체 모습 가운데 요 부분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예언자들처럼 부분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고 완전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지식은 우리들이 구원 얻기에 완전합니다. 구원 얻기에 완전해요. 완전한 그걸 다보 구원을 얻기에 완전한 지식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계시는 최종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구속 경륜의 최종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앞으로 몇 억 금년, 이 억금년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긴 기간이에요. 이 몇 억금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를 통하지 않는 다른 구원 경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우리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완전한 계시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계시의 창구가 없습니다. 참 고등종교에는 많은 계시자들이 있습니다. 석전도 있고 불교 말입니다. 또 그 유교인 공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랍 지역에 마호메트도 있고요. 또 이단들도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계시자라고 하면서 있을 수 없어요. 완전한 계시, 예수를 넘어서 있는 다른 계시의 창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거 이단입니다. 예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지게 될 최종적인 계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계시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족하다 해서 예수 외에 다른 분을 찾지 말길 바랍니다. 없어요. 가만히 없어요. 뻥입니다.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이단들이 참 많이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예수를 통하지 않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로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면 자연히 이해가 됩니다. 2절 후반절에서 3절에서는 예수께서 누구라고 아이덴티파이 되어 있습니까? 1절, 2절, 1장 2절 후반절에서 3절까지 이 아들을, 예수님이라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예수는, 인원은 이제 관계대명사가 아니, 인원은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 누구예요? 만물의 소유자입니다. 자, 다운타운에 있는 프루덴션 건물 하나 보이셔도 어깨에 힘주면서 아주 그 소유자라고 똥똥거릴 텐데, 아, 그거 하잖아요. 지구, 아니, 우주. 이거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모든 세계가 예수를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는 누구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본질이 똑같은 분이에요. 유사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비슷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사실은 무슨 의미예요?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발광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달은 반사체지요. 둥근 날이 밤하늘에 떠서 비추이는 빛은 달 자신의 빛이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는 빛입니다. 태양은 태양빛을 만들어서 내뿜어내는 발광체입니다. 태양은 반사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발광체의 영광을 발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잘 이해하기 힘드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질과는 다릅니다. 자, 그거는 형상이란 뭡니까? 형상이란 말은 도장, 알고 있지? 우리, 여기는, 미국에는 도장 문화가 아니고 사인 문화라서, 우리 세대에는 이 도장이라고 찍었죠. 인간 도장, 무슨 도장,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을 가르칩니다. 또 외관을 가르치고요. 도장과 인장을 만들 때 나무에다가 글씨를 써서 그 글자를 따라서 도장을 칼로 팝니다. 그림이나 글자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을 양각이라 부르고 그림이나 글자를 움푹하게 이렇게 파내는 것을 뭐라고요? 은각이라 부릅니다. 양각이나 은각으로 만든 판화와 도장에 잉크를 묻혀서 찍으면 글이나 그림이 종이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각 문자 혹은 은각 문자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를 딱 보면 오 저게 하나님 형상이네 단방하라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낼 분이 땅에는 없습니다. 참 죄송하게도 공자나 석존이나 마호메트 아니에요. 하나님과 유사 본질일 뿐 동일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죽었다가 마호메트 죽었다 살았나요? 안 죽었어. 못 살아났어요. 큰 무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석존 죽었어요. 그럼 뭐 남겼어요? 살이. 불가의 높은 거성들은 죽으면 뭐해요? 화장하잖아요. 화장할 때 사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나 걱정하고 죽어야 돼요. 그럼 땡중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사리가 나와야 돼요. 석전도 그렇게 다비식이라고 해서 사리를 넘겼어요. 또 공자 죽었어요. 다 유사본질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못 살았어요. 예수 살았어요. 다른 본질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보고 만졌고 경배했어요. 엎드려.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를 1세기에 열두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죽었다가 사신 예수를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를 만져보았고 그와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잡은 물고기도 함께 나누어 먹었고 또 대화도 나누었고 그와 함께 거닐기도 했고 이런 역사적 예수를 2000년 전 갈릴리 땅의 랍비인 예수 그들을 본 자는 하나님 자신을 본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빌립이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다 말을 하자 주님은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빌립을 예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신 완전한 계시입니다. 또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섭리자,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지구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 저 엄청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그는 속죄자입니다. 인생들의 가장 근본 문제, 죄 문제 아니에요. 이웃들에게 툭하면 짓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 짓는 게 더 많잖아요. 지금 뭐 한국에는 이태원 사건 때문에 니 탓이니 내 탓이니 얼마나 싸워요. 사건 사고 일어나면 전부 다 자기는 잘못 없고 니 탓이야 이러잖아요. 손가락 띄우 이 죄 문제 이 문제들을 예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했기에 하나님 앞에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게끔 예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에 세상이 더러워졌고 죄로 오염되어서 냄새나는 세상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 피 흘리신 이 사건입니다. 그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죄 없는 분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보고 인간들 너 이제부터 죄 없어 그럴 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께서 내 모든 죄악을,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피가 강같이 흘러서 우리의 모든 심령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았습니다. 땅위에 그의 모든 사명을 마친 후 예수님은 자신이 계신 곳으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도 500명이 되는 제자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높은 위엄의 자리 우편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 주님의 보편적인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땅에 계실 때는 부분적으로 통치하셨어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기도 하셨고, 오병이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셨고, 이런 부분적인 통치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보편적으로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게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사역이 완결되었다는 겁니다. 완결. 앉았다. 아, 주부들, 우리 가족들이 저녁에 식사한 난 다음에 설거지 중간에 하다가 그만 안 하시나요? 아니지요. 설거지 뭐예요? 다 할 때까지는 싱크대 앞에 서 있잖아요. 중간에 하다가 푹 쉬나요? 아니지요. 설거지 다 끝난 다음에 소파에 앉았다. 그건 뭐예요? 일이 다 끝났다는 소리죠. 주님도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았다. 예. 우리 주님은 이러한 물질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계까지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그 구원이 그렇게 값지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땀을 흘리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루셨기에 그 구원이 값지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 구원을 참 값지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싸구려로 생각하잖아요. 싸구려. 그래 어때요? 집에서 그냥 못 쓰는 물건 놓아두는 광에다가 처박아 놨고, 조금 더 심한 분은 뭐예요? 거라지 세일이 내나? 가져가라고. 거라지 세일. 이래 하면 안 되죠.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건데, 어마어마한 그런 하늘나라의 높은 신분의 예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들이 오셔서 그 고난당하면서 이루신 구원인데,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그 구원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늘 무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약간 뛰어난 게 아니에요. 훨씬 뛰어나다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절 말씀에 그가 천사보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비교 가운데 강조가 붙어 있어요. 훨씬 뛰어나면 그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이 천사들의 이름보다 훨 뛰어나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상속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아버지께서 친히 붙여줬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입니다. 천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탁월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거룩한 예수의 이름 가지고 미국 문화권에서는 아주 시답지 않게 쓰지요. 아, 이거 강단에서 쓰기 민망할 정도로 안 씁니다. 이상하게 예수라는 말을 발음하면서 안 좋은 일 당하면 그렇게 쓰는 거. 강단에서는 그 말을 참아 못하겠네요. 이름 하면 참 잘 지어야 돼요. 제가 대학 시절 하숙을 했는데 제 방에 룸메이트, 얘가 후배인데 이름이 참 괴짜였어요. 이 야도 운동권 출신이라서 아주 그 좀 피해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천길, 참 좋지요. 하늘 가는 길. 아버지가 장로님이라서 이름을 멋있게 지었는데 확한 게 그 라스네임 성이 좀 문제였어요. 황이에요, 황. 황천길. 되게 많이 놀렸어요. 하숙집에서. 자,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부르기 좋고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 된 이름 중에 이 죄인이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이에요. 죄인. 라스네임에 라스네임이 이시면 이 죄인. 아, 이건 뭐 이름 자체가 은혜가 넘치는 이름이에요. 이 죄인.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은혜 이름 자체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를 나타내는 그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실존들의 모든 이름보다 그리고 땅 위에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이름들보다 그리고 땅 아래 지옥에 있는 모든 이름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참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에 그 이름보다 더 권세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용하라고. 사용하십니까? 사용 안 하잖아요. 주님이 170표를 주셨어요. 거기다가 자신의 시그니처를 해서 예수는 하늘과 땅에 모든 갖고 있는 부자예요. 부자. 근데 안 쓰잖아요. 그리고 쫄쫄 굴면서 밥 달라고 소리치고 주님이 하늘에서 보면 참 딱하잖아요. 다 주었는데 이분이 나의 이름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그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불렀나요? 너무 고려해서 안 부릅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 부르십니까? 다른 이름만 부르잖아요. 아들 이름, 딸 이름, 여보 이름. 이런 것만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 좀 불러보세요. 천사보다 탁월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소리 아멘 좀 해주세요. 열려요. 좌배 문도 열리고 청년들 연애하는 문도 열리고 다 열려 닫혀 있는 문도 다 열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천사보다 뛰어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곱 번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일곱 번의 인용된 구약의 말씀들을 요약해보면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천사는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 예수님이 부리시는 일꾼이다.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근동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천사 숭배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는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거를 천사 숭배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천사를 반모섬에서 천사를 보았을 때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고자 했더니만 그래도 그 천사가 자기에게 너는 내게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게 나쁜 천사였더라면 그래 내인데 경배하라 그랬을 건데 하나님 라인에 서 있는 착한 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도 인생, 그 천사도 자신도 인생들처럼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들에 비해서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우리들의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영계를 다스리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14절 말씀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자들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수가 많은데 그 천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영들, 스피리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 예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끔찍히 살아가고 사랑하고 있는 땅 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우리들을 섬기는 일꾼일 뿐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탁월한 구원입니까?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에는 만물의 창조자, 소유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 섭리자,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 사역을 행하신 분,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늘의 영교와 온 물질 세계를 통치하는 분으로 이렇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천사보다 탁월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입니다. 이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께서 뭘 했어요? 오셔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처형되면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우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그런 고난 속에서 이루셨기에 이게 그렇게 값진 겁니다. 이 구원을, 이 구원이 뭔가를 바로 의식하고 깨닫고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이거 말이 그냥 집에 안 쓰는 물건처럼 이 광에다 던져 놓는 이런 구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생각하고 또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성취하여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면서 이거 누리면서 살라고 주셨어요.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구원의 기쁨이 샘솟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곡 좋으신 하나님